찾기가 아주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1년 보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이전에 살 때는, 1999년을 살 때는, 2000년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되었고, 2000년 지난 다음에도 경제 불황에다 혹은 또 세계적인 또 자연재해다 뭐다 해서 정말 2011년 우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벌써 2011년이 왔습니다. 이러다간 이런 식으로 2020년도 오고 2030년도 오고 2050년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되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시간관념은 우리가 아는 시간관념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시간관념은 어떤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마치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시간관념,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이미 태초에 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도는 이미 이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펼쳐주시니까. 자,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당연히 모르고 사탄도 모릅니다. 사탄도 마치 아는 것처럼 뭐 당신의 운세가 어떨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그 신접한 사람들이나 혹은 또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주는 것 같지만 알아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사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탄도 미루어 짐작할 뿐이 얼마나 틀리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다 그 속에 접어주신 거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고 해서 점을 보러 다니고 미래를 알고 싶다고 해서 운수를 쳐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알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유혹당할 뿐입니다. 실제로의 모든 미래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사모하고 나아갈 때만이 때로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지고 그런 모든 이 전화위복과 전혀 새로운 새옹지마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의 방해거리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거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영화를 찍는 것, 뭐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를 찍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요 옆에 그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그 철물점 옆에서 영화를 찍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대낮이었지만 대낮보다 더 크게 조명을 키워놓고 그리고서 누군가를 찍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뭐 옆에 중고등학생들이 유초등 학교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꽤나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찍는데 한 사람을 찍는데 주변에 한 서른 명은 있는 거예요. 보신 분은 다 그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 찍는데 한 사람 찍으면 그냥 카메라 하나만 찍고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찍는데 서른 명, 마흔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소품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교통을 지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쉬 하라고. 애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녹음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튼 그 30명, 40명 되는 사람이 한 장면 찍기 위해서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그래서 그 장면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연합이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도 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물건도 준비하고 때로는 우리가 카메라도 밀고 때로는 우리가 카메라를 찍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연합할 때 아름다운 영화가 완성되고 아름다운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연합함이 되고 그 일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주셨나요? 나이 든 사람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고 끝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이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남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거나 혹은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건 어떻든지 간에 남자 여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 속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하라, 무엇하라, 무엇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행하게 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충만하라. 어디 있습니까? 충만하라.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28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박복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내 이름은 슬픔이다. 내 이름은 괴로움이다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처음에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작아서. 그게 무슨 복이겠느냐? 이게 오히려 나한테 귀찮은 일이 아닐까? 이게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는 일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듯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복은 점차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이 복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복이 아니었으면 자기 이름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통해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의미는 나오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희락. 그 여인의 이름의 의미는 남편이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도 내 이름의 의미가 왜 나오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슬픔, 근심, 괴로움. 그런데 마침내 자기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며느리인 룻이 자기와 함께 자기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면서 그가 복이었죠. 그리고 그가 계속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결국은 보아스 가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됐어요. 나오미의 원래는 손자인데 저는 나오미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제서야 기쁨을 누리고 이제 내가 진짜 나오미다. 내가 남편이 있을 때 나오미가 아니고 두 아들이 있을 때 나오미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룻을 통해 내가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나오미가 되었다. 그가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사람과 그 복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가지고 있는 이 복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복이 있다고 해. 어떤 사람은 나보고 복이 있다고 해요. 나는 내 자신 생각할 때 복이 없는데 그 사람은 왜 나보고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 한 사람과 자기를 그 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자기와 비교해서 내가 참 복이 있다고 하니까 누가 옳습니까? 나보고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복이 없다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과 비교하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복이 있어요. 그럼 무슨 복은 없습니까? 물질의 복이 없어요. 건강한데 물질의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이 있는데 또 건강의 복이 없습니다. 무슨 복이 최고예요? 건강복이 있는 사람은 또 물질을 또 원합니다. 이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나는 왜 건강이 없을까? 사실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남편 복이 없을까? 다른은 자기는 또 자녀 복이 있는데. 또 자녀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자녀는 참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녀 복이 없을까? 그럼 또 건강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건강에 혹은 물질에 남편에 자녀에 무슨 복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다 보면 늘 나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아무 복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셔. 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제 그것으로 충만해라. 그것으로 정복해라. 그것으로 다스리라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 저는 복을 안 받았습니다. 저한테 복을 안 주셨어요. 무슨 복을 안 줬니? 저한테 건강의 복을 안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질이 없어요. 네가 건강하지 않느냐? 혹은 남편이 좋지 않느냐? 전 남편이 엉망이에요. 그럼 자녀가 괜찮지 않느냐? 자녀가 말썽이에요. 그럼 네가 건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부정하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건강하기도 하고 제가 물질이 있기도 하고 제가 남편의 아내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녀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을 받았군요.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충만하라.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빈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빈자리를 넓히는 일일까요? 빈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일일까요?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100명. 300명. 근데 100명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는 1000명입니다. 우리가 1000명이 되면 그 다음 목표는 10,000명. 완전수.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명부터 시작했는데 100명. 꿈에도 잊지 못할 100명. 그렇게 100명을 바라보다가 100명이 되면 그때는 1000명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뭐 300명, 400명, 500명.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건 어떤 완전수로서. 네? 에레베스트를 참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산악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100명을 향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보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충만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학교를 들어갔습니까?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럼 일단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야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탈락하는 것이죠.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력을 넓히고 거기에 안전하게 서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충만을 해나갈 때 올해 우리가 12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12주년에 놀랍게 이 100명의 목표 달성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 땅을 정복하라. 간단히 나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길까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뭐든지 충만해서 문제를 좀 더 이겨내고 나면, 그리고 그 고비를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때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볼링을 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볼링을 쳤는데 이제 대학교 처음 올라가서 교회 선후배들이랑 볼링을 치러 갔는데 공을 처음 만져봤어요. 볼링 친 분, 쳐본 분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을 처음 만지고 그저 늘 보기만 하던 그 볼링을 진짜 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을 했는데 공을 굴렸는데 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 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을 던졌는데 또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참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처음 친 게임에서 아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시는 사람은 모르시겠지만 100점이 나왔어요. 점수가 100점. 그래서 아, 내가 타고난 볼링 선수인가 보다. 원래 나는 볼링을 잘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볼링은 원래 처음 칠 때가 제일 잘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처음 칠 때가 제일 잘 치는가?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처음엔 정말 아무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공을 그냥 굴리는 거에만 목표를 뒀는데 그 다음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트라이크를 해야지, 또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은 골에 빠뜨리는 거예요. 골에 빠뜨려요. 뜻대로 잘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하고 나서 그것이 잘 안착이 됐으면 그러면 충만한 겁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혹은 그 정도 한 다음에 새롭게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때로는 훈련으로, 때로는 정말 준비함으로, 때로는 또 교육을 받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것은 뭐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꾸려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정복해야만 합니다. 정복해야 될 게 때로는 아내고, 정복해야 될 것이 때로는 남편이고, 정복해야 될 것이 때로는 자녀입니다. 정복을 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해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충만함도 잃어버리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을 시작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성장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들을 가지고 카운셀링을 받고 또 때로는 병원을 찾아가며 또 때로는 자문을 구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땅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애를 써야만 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냥 시작했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11년도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복당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혹은 미움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또 절망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특별히 다스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충만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건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유지한다는 건 그것을 계속 오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술수와 또 때로는 노력과 또 때로는 연합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스리지를 못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반역에 의해서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왕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인이 매출을 올렸어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매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다스릴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릴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릴까요? 때로는 위협함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정말 악한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다스릴까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자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만드신 창조의 내용 속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2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와 정, 감정과 의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지정이일까요?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희락을 주셨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워합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다스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만두고 싶지? 그것을 다스리고 싶겠습니까? 내 속에 감정이 있는데? 내 속에 화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희락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스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거나 정복하거나 충만하게 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대로 충만하고자 할 때 그대로 정복하고자 할 때, 그대로 다스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년 첫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충만해 봅시다. 충만할 사람은 충만하고, 정복할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은 다스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정복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려서 2011년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1년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연합하며 그 일에 우뚝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또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그리고 협력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놀랍게 충만해지고, 놀랍게 정복하며, 놀랍게 다스려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69장 같이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